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막 고집부리고 있다가 예레미야서를 어떤 시기에 읽게 되었는데 너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이 말씀을 들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누구나 듣도록 외쳐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약간 좀 상당히 서정시 같은 그런 책이에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물론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들은 태어난 시기나 활동한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죽었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사람인데 다루고 있는 그 선지서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나 역사의 그 시점이나 문제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시로 비유하자면 예레미야서는 서정시 비슷하고 이사야서는 서사시 같습니다. 소설로 치면 예레미야서는 도스토옙스키 아시나요? 죄와 벌, 이렇게 인간의 깊은 심리 이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느끼시고 그 절절한 마음을 예레미야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이사야서는 상당히 대하소설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아요. 읽어도 읽어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인물과 막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때로는 가슴이 무너지고 있고 또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사야서에서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사야서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올해는 저의 말씀 생활은 거의 이사야서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큰 흐름으로 큰 붓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만 그 가운데 정말 세밀하고 정말 세세하고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실력이 부족해서 난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대요.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의 생각은 말하는 속도의 다섯 배로 돌아간답니다. 듣는 사람의 머리는 그 한 5분의 1로만 주의를 기울여도 듣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대요. 이해할 수가 있대요. 나머지로 이제 딴 생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들어지긴 하는데 그 나머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부족한 목사가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웃는 표정도 지어주시고 잘 듣는 것 같은 표시를 해주시면 부족한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서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기대해 봅니다. 예, 아멘.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신세가 참 처량합니까? 신세가 처량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 감사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냥 자동적인 반응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뭘 잘못했지?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 구해줄 능력이 없나 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조금 이렇게 비상하게 좀 곤란한 일이 한 두세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이런 의문들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은 일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과연 이 일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세상이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의문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누구한테 토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의문을 혼자 속으로만 자기한테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시기가 난망하실 거야.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눈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냥 그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게 때로는 은근히 달적지근합니다. 그냥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거기 잠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저는 실력이 모자라니까 잠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다시 이제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떨쳐 일어나서 그런 의문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하자는 것이에요. 애가 배고프면 엄마 왜 밥 안 줘요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애가 우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틀린 거죠. 그런데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듣도록 그렇게 울면 엄마는 당장 달려와서 눈앞에 보이고 달래주고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근데 애가 좀 철이 좀 들었다고 자기가 생각 좀 한다고 우리 엄마는 나에게 밥을 안 주는가 봐.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버렸나 봐. 다른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서 울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막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철든 겁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를 엄마 취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취급해 드립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원수 삼아서 우리와 하나 자기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든 얼굴을 부끄러워서 다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원망할 거면, 질문할 거면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시다. 물론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의 위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막 나도 뻔한 답을 준다고 듣는다고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잠깐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한테 너무, 목사가 너무 말을 잘하고 목사가 너무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잘해도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은혜를 받고 그거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이건 진짜 난망하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목사가 별로 없대요. 천국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도 있나 모르겠네요, 총알택시 운전사들이 천국에 많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맨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맨날 위로만 하니까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총알택시 운전사는 막 태우면 막 그냥 죽든 살든 막 달려가니까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는 비록 이럴지라도 긍휼히 주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해가지고 오히려 천국에는 총알택시 운전사들이 더 많대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해서 살다가 이혼 싫어져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은 그런 남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빚장이한테 팔아버려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긴 그런 매정한 부모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물어보시잖아요. 너네 어미를 내준 이혼 증서가 도대체 어디 있단 얘기냐, 도대체 어떤 내가 빚장이한테 너희를 팔았다는 그 거래 내역서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약간 불경해도, 약간 불신의 질문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벌써 답을 알고 계신데 그 답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는데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물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실어버린 이혼증서가 어디 있단 얘기냐, 너희를 팔아버린 그 거래 내역서가 어디 있단 얘기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 음성을, 물음을 듣고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을 가지고 내 문제를 내시거든요. 답이 없는 시험은 참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참 그건 진짜 시험거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으실 때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밀어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 그런 잠언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기 원하는, 깨닫기 원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쫓김을 받았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려가지 않았느냐. 니네가 센 나라 원했고 니네가 눈에 보이는 은혜를 구했고 니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싫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게 더 유익해 보이고 더 세 보이고 그래야 살 것처럼 쫓아다니지 않았냐. 니네 마음대로 되지 않았느냐. 원한 대로 된 것 아니냐. 잠언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의인에게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진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 원하느냐는 거죠. 뭘 진짜 대박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영화와 보기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더 센 사람, 더 교활한 사람, 더 그런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것 아니, 하나님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참 듣기 불편한 소리죠.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표정이 제가 좀 읽혀집니다.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는 너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답이 있으시다니까요. 대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책망만 해놓고 네 탓이야, 나는 상관없어, 내 잘못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란 것은, 높대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잘못인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책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인데, 제일 선하신 분인데 네 잘못이라고, 니네 탓이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모른 척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책임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책망을 받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건 성경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아니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긋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냥 두면은 게으른 거지요. 무책임한 거지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책망 받으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돌아서기가 참 난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요,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야만 용서가 되는 그런 죄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의문이 든다면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고 유일한 살 길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쫓아갈 주님이 되고 생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대책이 오늘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강력한 왕들도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정치적인 해방을 이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미련함을,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강력한 종과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종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까지 다 이루어 주실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노래는 세 번째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에 내가 기뻐하는 종 나의 아들이다, 내 일을 다 행할 거다, 내 영이 그와 함께 있을 거고 땅끝까지 모든 공의를 끝까지 이룰 거다, 자기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나의 종을 내가 보내주겠다.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그 입에 칼과 같은 권세가 있고 잘 닦은 화살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온전히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고 여호와의 화살통에 담겨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기려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상과 상급이라고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만 소원하는 나의 종을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때로는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이 헛되게 일했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긴 사람인데 나의 보응과 나의 상급이 여호와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너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49장에 나왔던 종의 노래거든요. 세 번째 노래가 50장에 나오는 이 노래고요. 마지막 종에 관한 노래는 52장 마지막에서 이사야서 53장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종,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신 종,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종, 의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그 고난받으시는 종에 관한 노래가 이제 몇 장 후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면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란의 곤고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학자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어원입니다. 학자라는 것이 이제 그 배운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변형해서 많이 배운 사람 혹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담긴 단어가 이 학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피곤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처럼 듣냐면 학자처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말이 약간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시는 참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위로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께 배워서 이렇게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을 만하다고 뭐 구름같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오늘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피곤한 자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지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언제냐면은 주를 앙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새롭게 돼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악모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언제 피곤했냐면은 자꾸 혼자 물어보느라고, 사람끼리 위로를 얻느라고, 사람의 그 도움과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바라지 못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울지를 하나님께 배워서 아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앙모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혹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멋있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시원한 답을 해줘서 마음이 당장은 시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그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제가 세관교회를 전도사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15년 됐더라고요. 전도사 때 우리 학생 중에 여자애가, 뭐 다 아시는 우리 서현수 권사님 딸애가 참 힘들었어요. 참 착하고 똑똑하고 또 곧 또래 여자애들,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는데 곧 또래 여자애들처럼 예쁘게도 꾸미고 싶고 예쁨을 받기도 싶고 막 이런 욕심도 또 나름대로 있는 그런 참 사랑스러운 애였는데, 그 다들 뭐 곧 또래에서 어울려 지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 신에게 들리게 말하려면은 참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걔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참 끈질기게 이렇게 관심으로 잘 봐야,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러기가 어디 쉽습니까? 어른도 쉽지 않은데 애들끼리고 친구들끼리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어요. 저는 또 전도사라고 그게 또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참 저도 쉽지 않,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참 잘 못했어요. 미련하게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막 때로는 원망거리도 생기고 그랬어요. 참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시내가, 제가 이미 나눴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생각이야 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뭐 이런 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답은 있지요. 근데 그 답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신혜야, 나도 잘 모르겠다.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언제 기도하실지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뭐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답보다도 그냥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는 그 시간에 그 연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뭐 그때 무슨 역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가 도와줄 권고한 자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같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손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결코 배반하지 않고, 이게 몇 절인가요? 결코 배반하지 않고 5절이구만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결코 배반하지 않고 결코 물러가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생하지요. 그래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줄 정도로, 수염을 막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내줄 정도가 될 때까지 결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얘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막 주위를 둘러싸서 막 놀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눈을 가리고 막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겠네, 네가 구원자면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네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신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견디셨어요. 얼굴을, 예수님이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일을 직접 스스로 하셨어요. 왜 할 수 있었냐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온순하기만 하고 마음이 열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뒤에 영광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뜻대로 예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은 영생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의에 덮인 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호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승리와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지나가신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무슨 구원자냐고, 네가 무슨 의로운 자냐고, 하나님이 당장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이렇게 너를 버렸는데 너가 무슨 구원자냐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니,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의 그 대적하는, 송서하는, 비난하는 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곤고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겪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뢰하셨어요. 하나님을 승리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할 영광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뢰하는데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실 때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말씀입니다.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아무도 없구나 하고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유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을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종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똑똑히 알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어떤 우리가 키는 불이나 어떤 우리의 지혜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특권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중에 누가 그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겠느냐? 흑암 중에 있어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답을 못해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승리가 됩니다. 내가 불을 켜서, 내가 횃불을 둘러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한다고 판단한다고 애쓰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런다고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예수님 붙잡은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에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은 목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인들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답을 할 수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을 내려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드리고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아무리 작은 구원의 징표라도 온전한 구원의 시작인 줄로 알고 감사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답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앞에서 사단의 권세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단은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자기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하나만으로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부르신 자를 이롭게 하는 선한 군대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가 그 보내신 종의 말씀을 청종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의 해답이 완전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믿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 다 겪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손붙들어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까지 역사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모든 답답한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성령님, 그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는 그 얼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부끄럽게 안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선한 용사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 가운데 사용받을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